추억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세계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기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어딜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시리아를 떠올릴 겁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외국 기자들을 참수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면서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기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 기자들이 떠나면서 비운 자리를 시리아 시민 기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오늘 세계는 우리는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4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수백 명의 언론인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60명 이상의 언론인이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에게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숨진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군에게 잡혀서 살해당한 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시리아에 기자를 파견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공백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그 공백을 시리아 시민 기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시리아 내전에서 목숨을 잃은 언론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시민 기자들입니다. 24살 모함마드 알카심 기자는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표적 사격으로 숨졌는데요. 알카심 기자는 반군 지지 성향을 띈 독자적인 언론기관 라디오 로자나 소속이었습니다. 알카심 기자의 상사인 리나 차와프 편집국장은 알카심 기자의 사망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e's killed. He's shooting by a group of people.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알카심 기자를 공격한 사람들이 누군지 저희는 모릅니다. 왜 알카심 기자를 공격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알카심 기자가 시민 기자여서 살해한 게 아닐까 짐작할 뿐입니다. 기자들이 많이들 살해당하니까요.
라디오 로자나는 유럽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데요. 현재 시리아에서 70명의 기자를 두고 활동 중입니다. 이들 기자는 늘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라디오 로자나 소속 기자들이 ISIL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ISIL뿐만 아니라 다른 반군 단체들 역시 기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시리아 정부의 비밀 경찰 역시 독립 언론 기관을 뿌리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취재한 경험이 있는 VOA 샤론 베인 기자는 점점 더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ve been doing this for about 30 years and I think it has become
이 일을 30년 가까이 해왔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위험하죠. 전에는 그냥 손 들고 나가서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기자라고 하면 등에 표적물을 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을 노리니까요.
반군과 정부군 모두의 표적이 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건데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민 기자들이 활동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학교사 출신으로 현재 35살인 로와이다 유세프 씨는 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에 잡혀서 9달 동안 갇혀있다 풀려났는데요. 2년 전에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검문소에서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들키는 바람에 체포됐다는 겁니다. 유세프 씨는 체포 당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독립 언론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시민 기자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시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별로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랍신문이나 방송, 기존 언론기관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지금 시리아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기자를 보내는 건 엄두도 못 낸다고 말합니다. 시리아 위험지역에 파견된 외국 기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리아 위험 지역의 보도는 이들 시민 기자들의 어깨에 달린 듯합니다.
세계는 우리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저희 VOA 방송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외국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는 북한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미얀마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태국 어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착취 실태, 다시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국은 세계 3위의 수산물 수출국입니다. 태국의 수산물 수출 규모는 한 해 8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태국 어업계가 최근 국제인권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신매매와 착취 때문인데요. 태국 어선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20%가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진해서 배를 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건데요.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국 어선들이 중개인을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신매매로 들여온다는 겁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태국 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면담했는데요. 많은 노동자가 배 위에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ally see problems of physical abuse.
선장이나 간부 선원들이 노동자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장이 선원들을 못 살게 굴고 구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때릴 때도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독성 가시가 있는 가오리 꼴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고요. 심지어 총으로 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난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다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도 무척 열악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태국 어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20시간에 달하는 오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거나 배를 채울 시간도 별로 없다는 건데요. 매일 무거운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린 뒤 잡은 물고기를 종류별로 나누고 섭씨 영하 30도의 추운 냉동고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 노동부는 부족한 어선의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도소 수감자들을 배에 태우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국제사회의 거센 항의에 부딪히자 그 같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민간단체 선원행동센터와 노동권향상네트워크재단의 대변인인 파티미아 퉁프타야쿨 씨는 사람들에게 약을 먹여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든 뒤에 배에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배에 끌려온 많은 사람이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온종일 중노동에 시달리고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퉁프타야쿨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3년 배에서 일하면 제발 집에 좀 보내달라고 빌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이 신분증이나 여권을 압수해 가거나 아예 바다에 버린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배에 계속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차라리 배에서 뛰어내려서 어디 외딴 섬에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퉁프타야쿨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선원 수십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태국인 9명과 미얀마인 30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 완차이 펜자바트 씨는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중개인들이 어린이와 노인에게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배운 사람들이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노예보다도 못한 생활일지 모르는데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아주 긴 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런 노동자 착취 문제 때문에 어업 강국이란 태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태국 해산물이 악명을 떨치게 됐습니다. 태국에서 해산물을 수입해오던 회사들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태국에서 수입하는 새우나 생선이 이런 강제 노동의 결과인 건 아닌지, 인신매매로 끌려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건 아닌지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국무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태국의 등급을 한 단계 낮춰서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규정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태국은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태국 정부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배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18살 이상으로 제한하고 선박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법이 좋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 곳곳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외국인 기자들이 떠난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는 시리아 시민 기자들의 얘기 전해드렸고요. 태국 어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강제노동 실태도 살펴봤습니다.